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게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그걸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이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사 시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완전하게 정복은 못했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이제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살 수 있는 터는 마련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감히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떠나고 저기 죽고 나서는 그 주변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 예 완전히 쫓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경작을 하는데 뭐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노역을 시키고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세워지질 않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예, 틈을 보고 있다가 좀 감당할 만하면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를 하나 세우는데 사사라 그러죠. 네. 사사를 세워갖고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다시금 안내하고 그럼 한동안 좀 평안하게 지내다가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들이 세워졌어요. 예. 그런데 패턴은 다 똑같아요. 예. 평안한데 마음이 흐트러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세상 평안하니까 그냥 씨 뿌리고 그 경작을 해서 그 추수해서 그걸 먹고 살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공격해갖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또 한동안 평안하면 또 다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사기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났다 그랬죠. 우리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보니까요. 21장 2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왕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자기 소견에 그런 대로가 아니라 옳은 대로 했어요, 다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은 뭐 물론 있지만 뭐 말씀은 주셨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런 게 없고 그냥 그 레위지파나 또 저기 성막을 관련한 그 말씀이 있지 나머지는 말씀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조상들이 전해준 말씀 붙잡고 그거 갖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자기 소견대로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요? 우상숭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방민족의 압제를 받고 그러면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물리쳐 주시면 한동안에 잠시 동안에 평화를 누리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우상숭배하고.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지금도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빛이라는 것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그걸 붙잡고 따라가는데 우상숭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네.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은 그것이 진정히 사는 길이 아닌데, 결국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오죠. 그럼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어려움이 조금 풀리면서 어느 정도 마음에 평안도 누리고 그러다가 보면 다시 우상숭배하고 지금도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이게 구약 말씀이라 해서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 소견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런 분이셔 따라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이라고요. 사사 기드온 때예요. 다섯 번째 사사죠. 그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여럿이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이 이 미디안인 거예요. 예.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처를 얻어서 낳은 자식도 사실은 약속의 자속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이어받게 했죠. 그런데 사라는 죽었어요. 사라에서 난 아들은 이삭 하나예요. 그런데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그두라라는 아내를 맞이해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네 번째 아들 미디안. 그 후손들이 퍼져나간 거죠. 이것도 육체를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육체를 따라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그 모세가 경고하고 여호수아도 경고했는데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을 미디안에 섬겨내 줬는데 그러니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예. 심지어는 여기 6장 3절 사사기 6장 3절 볼까요? 예. 6장 3절로 6절까지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선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그 미디안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 바로 아래쪽에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 므낫세 저기 기드온이 소속된 것은 므낫세 지파가 그 갈릴리 동편 북쪽에도 있었고 갈릴리 서쪽에 조금 아래쪽에도 있었는데 그 서쪽 갈릴리 있는 그 서 므낫세 지파였었어요. 예. 거기 소속이 됐는데 예. 그 갈릴리 아래쪽에 호수 아래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미디안은 동쪽에 있었어요. 예. 근데 파종한 때면 추수한 때가 아니라 파종한 때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지역 기후가 보통 가을에 예. 추수는 한 3, 4, 5월 달에 다 끝나죠. 예. 그리고 이제 건기가 돼갖고 그때는 뭐 작물을 키우지 못하는데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것이 10월 정도예요. 그럼 비가 내리면서 그걸 이른비라 그러죠. 그때 이제 파종을 하는 거죠. 씨를 뿌리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 미디안 정도 알아 아말렉까지도 그리고 동쪽 사람들도 공격하러 온 거죠. 아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지중해 연안 도시죠. 저 아래쪽. 그 토지 소산을 멸하여. 아니 씨가 자라야 되는데 그때 온갖 그 짐승들 다 끌고 와서 조금 싹 나는 것까지도 다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걸 7년이나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하나 옆에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6장 8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에게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아모리 사람들도 역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대충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다고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이 정도면 됐지 뭐 저들이 이제 공격할 엄두도 못 내는데 일손이 부족하면 어떻게 또 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좀 그 일도 시키고 뭐 이러면서 지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7년 동안 이 미디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아몰레 족속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르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라. 이게 서므나세의 지파에 속한 땅이죠. 이스라엘 평화에 저기 요단강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오브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이 상수리 나무는 정말 우리가 보는 우리 라이브 오크 같은 거예요. 거기도 여기 이쪽 지역하고 비슷해서 오크 나무들이 많은데 이 상수리 나무가 이 라이브 오크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타작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한 3, 4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밀을 타작하려면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그쵸, 키를 지으려면은 결은 다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곡만 남아있으니까 바람이 잘 불고 쥐가 다 저기 터져 있는 데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면 다 들키죠. 드러나죠. 그러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이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거죠. 이걸 감추려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말한 거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므낫세 족속도 이 기드온, 미디안 사람하고 대적도 못하고 그렇게 압제받으면서 사는데 숨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호와 사자가 나타났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건 우리와 똑같아요. 사실 이 사사 읽어볼 때면 정말 이게 감동이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날까.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벌써 7년이나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숨어서 어떻게 한 거 좀 남은 거 들판에서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그거를 누르고 있는데 용사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애굽 바로 왕의 권세를 넘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벌써 그때하고 몇 백년 지난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그건 옛날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 이런 환경에서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뭐하고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어떻게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의 눈을 피해갖고 어떻게 해서 그냥 육으라도 어떻게 갖고 연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타나갖고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있도다.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말하자마자 그냥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온 거죠.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지금 어디서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내게 이렇게 말했던 사자가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요. 아니 지금 타작하는 것도 숨어서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겨우 어떻게 해갖고 눈치 보면서 혹시 누가 보지 않나 그러고 가서 그거 해갖고 가서 겨우 연명해갖고 있는데,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너무나 황당한 말씀인 거죠.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형편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극과 극인 거예요. 나보고 이걸 하라고? 우리 공감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집안일도 힘들고 직장일도 힘들고 이렇게 힘든데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건 사사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벌써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하신 말씀에 함께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메뚜기같이 달려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할 거라고요. 이런 황당한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그래도 여호와의 사자라니까 그래서 가정법을 써서 만일 정말로 내가 주께서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어떤 번역서에서는 재물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예물이라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먹을 음식들, 그 뒤에 가져온 것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근데 이 한 에바는 30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 고기를 광주리에 담고 구글 양푼에 담아서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서에서는 예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번역서에서는 재물이라고 번역됐어요. 네. 그 NIV 같은 것은 재물로 번역을 했죠. 그런데 ESV 같은 것은 예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재물이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음식 잘 차려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 표적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내가 기다리겠다. 여기 있겠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걸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굴 부으라. 그러니까 어디 바위가 앞에 있었던 거죠. 그 바위를 가리키면서 여기다가 고기를 얹어놓고 무교병을 놓고 그 국물을 붓고 그대로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거기에 딱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깨서 불 켜도 깨서 딱 대니까 불 붙는데 그냥 지팡이를 댔는데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목격한 기드온, 아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걸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예, 재물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사라져버리고 기드온이 이걸 목격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낸 사자야? 어떻게 불이 바위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교병을 재물을 다 태웠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기도는 뭐라 그럽니까?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까는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예. 만일 이러하려 하시다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내 앞에 나타났고 이걸 이루셨구나. 그런데 슬프다 그러는 거죠. 이제는 나는 죽게 됐구나.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봐.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거라고요. 네,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이 말씀이 기억이 나갖고 내가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야? 어떻게? 이제는 난 죽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예. 걱정해야 될 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때 걱정하고 우린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럴 것인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드온과 함께 하셔갖고 미디안 족속을 무리치러 주시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거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간결해 하셨어요. Be peace. Peace be with you.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저기 기드온에게 이 마음을 주시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 바위죠. 그렇죠? 그 여호와 사자가 이 바위에 고기와 무병을 놓아 그래서 불이 나와갖고 그걸 살랐어요.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이때 평강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렇죠? 네.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드온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 300명으로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우리 사사기 7장 12절 말씀 보죠. 네. 사사기 7장 12절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 엄청난 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거예요.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시죠. 어떠한 전력을 써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걸 물리친 거죠.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기드온이 사사가 돼서 활동할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이에요. 평안했지만 기드온이 이제 죽으면서 그것도 무너지고 또다시 반복인 거예요. 이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효과가 40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네. 기드온이 다섯 번째 사사니까 열두 사사까지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사사 노릇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표정 이거 수없이 이걸 반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사실 이걸 보여주려고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석으로 표현하려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살라요? 사람들은 그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주님은 그랬죠. 나는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고요. 네.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수로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라고요. 네. 하나님은 이걸 기뻐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살렸어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하여튼 기적이니까 이렇게 기적을 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내가 만났구나. 그래서 나는 죽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를 붙잡아 주시고 300명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미디안 이 아말렉 동방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반복된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네.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갖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지금 죽지 않는다는 거지 나중에 죽을 걸 알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죽지 아니하라는 것을 그럼 나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사절 대면해 봤으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랬는데 죽지 아니하라는 것이 뭐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사자 얼굴을 내가 직면해서 다 죽을 곧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건 그 아들을 통해서죠. 실제로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나타나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이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같이 봤던 간증 다시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트레버 그루네비치라고요. 미국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한국에 가서 이제 영어 교사로 지내다가 이제 거기서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트레버 그루네비치 간증 우리 같이 들어보죠. 예.
안녕하세요. Hello. Hi. Hello, my name is Trevor Grinevich and I'm from Ha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currently live in Beaverton, Oregon. It's a great honor that Pastor Kim Won invited us here to Orego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And I would like to share how I came to meet the risen Lord and how my life was transformed from a selfish, arrogant, and independent sinner to a witness of the resurrection. I pray that God will glorify this time and through this testimony. So I grew up going to a Catholic church, and we attended church regularly every Sunday, but I rarely spoke about Jesus outside of church. I knew all the stories in the Bible well, but I never had a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so the messages were all just knowledge to me. When I was a teen, I saw a lot of hypocrisy in the church members, and I became disillusioned with Christianity. I threw what little faith I had in Jesus away, and I lived a life built on my own moral standards and my own spiritual beliefs. In 2008, I moved to South Korea to teach elementary students. That is where I met my wife, and I started a family. And after the birth of my son, I did think that it was important to have a faith, so I vaguely considered myself to be a Christian again, even though I had no real desire to live with the Lord. In 2016, my wife started to visit Ha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would go with her to support her beliefs. I came to the church thinking I already knew it all. I just wanted to appear to be a supportive husband and a father, and I was very prideful at that time. Honestly, when I first came to Hamam Church, I thought it was ridiculous. I was cold and judgmental towards the people who tried to talk to me, and I always kept my distance. I thought of myself as someone who is rational and logical, so I believed that I was very different from these church people. The church services there were so loud. They played electric guitars and drums when they worshipped, and the parishioners would yell out, "Juya!" at the top of their lungs, and people would even babble incoherently when they're praying. This was the exact opposite of the church that I had grown up with. I thought, what a bunch of crazy Christians. What did my wife get mixed up into? Do people seriously do this stuff in the 21st century? And these kind of people make me ashamed of calling myself a Christian. Now the pastor also kept giving sermons about the resurrection every week, even though it wasn't Easter. When I come to church, it would be, Jesus dies and rose again. Resurrection this, resurrection that. And people would come up to me and say, did you know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And I'd say, I'd smile politely, but inside I was like, no, duh, how long have you been a Christian? It also felt like the pastor read only from the four Gospels, the book of Acts and Romans. I thought, is this guy a real pastor? Doesn't he know the Old Testament? And even though I kept going to church for my wife's sake, I found the sermons incredibly hard to listen to. At times, they actually really upset me. And I would get really mad, and I'd take the translation earbuds and throw them down, and I'd storm up to the nursery upstairs and grab my son and tell my wife, we're leaving! I embarrassed her a lot. We ended up fighting at church, and we even argued about church just at home. To be honest, I didn't treat the church members well. I was cold, I was judgmental. Thank you. I looked down on them, and I had no patience for them. I thought I was more open-minded, I was more reasonable, and I let my pride blind me. I hurt these people without even realizing it. I'm sure I caused many of them to be uncomfortable and disrespected. But even in the midst of my arrogance and my stubbornness, I witnessed a deep change in my wife. She stopped drinking, she stopped smoking, she no longer stressed about money all the time, and peace started to fill our home. No matter how I felt about the church, I couldn't deny something was changing in my wife. And after that, I became very grateful for the church community, especially our small church group. There were these ladies that helped her with such sincere love and care. I've never seen someone treat someone else so well. And they were especially patient with me. They endured me, who was a proud, arrogant foreigner. Seeing their love moved my heart, and slowly my attitude toward the church began to change. As time went on, pieces of the sermons actually began to move me. Our pastor once said, we must know that Jesus was 100% man. That is why we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Now, I remember the difficulties the apostles had when they first heard of Jesus' resurrection. Some doubted that he was actually flesh again, but rather a ghost. I mean, Thomas had to actually physically touch Jesus, and they had to see Jesus eating to realize he was made flesh again. I think anyone would. But I had the opposite problem of the apostles. I always saw God as this omnipotent, divine creator, and he was too abstract for the human mind to truly comprehend. So when Jesus died and rose again, it meant nothing to me. I believe the cross, I believe the resurrection, but so what if Jesus resurrects? He's God, he can do anything.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me? Why do the people at my church keep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such a basic fact of Christianity? But the fact that he came to earth as a man who ate and drank and slept and worried and feared and eventually suffered and died, just like we all do, showed that we could understand him. I never understood why Jesus was begging Gethsemane, Father, take this cup away from me. Why is God begging for his life? This never made sense to me. But then I realized, he's scared. He's a man. He really is a man. And I remember the pastor's words about faith not existing without that relationship, and something just clicked. Jesus really was a man. A man was raised from the dead.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is man, Jesus, who is God. Just like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any living man today.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of the universe because of Jesus' resurrection. This made God real for me, truly real, for the first time ever in my life. And everything changed after that. When I saw who Jesus truly was through the resurrection, everything crashed down around me. And I realized I lived 35 years of my life as my own Lord. I rejected the Son of God who died instead of me and rose again to live with me. But everything was centered in me. It was my family, my job, my resources, my time, and my faith. So instead of being led by Jesus, I lived self-righteously on his throne, all the while he was banging on the door of my heart. I cannot express the shame I felt. I'm so sorry, Jesus. I never knew you. I only believed in you for my own selfish desires. But instead, But instead of being met with judgment and damnation, which I justly deserved, I was met with God's indescribable love. He said, Trevor, my son, you're back. You're back with me now. Never leave me again. I was born again. I was back with my eternal father. I was like the prodigal son who had thrown his father away, but instead of punishment, he put a robe on my back and a ring on my finger. He gave me everything, even though I only deserved punishment. God's grace is so indescribable. Now I have lived a life for Jesus for 5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God has given me so many chances to serve him. Like I said earlier, my wife wanted to serve the souls in our neighborhood when she saw outside heretic groups coming to evangelize to these kids. And I was hesitant at first, but after seeing her passion, I fully embraced this and faithfully began waking up early to prepare services to share with the kids. This is really hard to imagine because I had lived as such an individualistic person before. But through serving the next generation, God has transformed me into someone who lives to save his kingdom first. Now, even though I'm just a lay person, I've come to understand God's will in calling us all a royal priesthood. 1 Peter 2:9 says,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to proclaim the virtu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Amen. Every morning, I wake up at 4:30 with my son Leo to start the day with morning prayers and to focus on the services and testimonies from our community. 2 Corinthians 5:15 says, "And he died for all, so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After meeting the risen Lord, I never want to live for myself again. I am a new creation in Christ, and my old self is dead. But I will never forget how arrogant and ungrateful I was before I met him. That is who I will be without him. And I will never forget the grace and love God showed me by leaving heaven, coming to this earth in the flesh, dying on the cross instead of me, and rising again to live with me today. 1 Thessalonians 5:10 says, "Christ died so that whether we are awake or asleep, we might live together with him." Amen. I will cling to this verse with all my life. This verse is the heart of God. It's not about happiness, living a good life, or even going to heaven. It's about having the same heart as God, a father's heart to live with his lost child, and a child's heart to live eternally with his loving father. That's the gospel. Thank you for listening. I pray we all encounter the resurrected Lord and walk with him joyfully every single day. Amen.
Yeah. 부활이 어떤 사건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하나에 대한 영적인 교제 없이 그렇게 결국은 신념이 되는 거죠. 네. 말씀을 들으면 나 믿어. 그러고 끝나는 거죠. 네. 나 믿는다 그러는데 하는 거는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대로. 그리고 말씀 들으면 나 믿어. 내 말씀 부인하지 않았어. 나 믿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나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정말로 부활하셨어?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기드온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바위에서 불이 나서 불이 나와 제물을 태우게 해요. 나는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봤어. 나는 죽었구나 그러는데. 우린 멀쩡하죠. 예.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 배에 물이 차갖고 우리 죽게 됐는데, 아니 주무시고 해다니며 죽은 죽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일어나갖고 왜 이렇게 소란하냐? 파도야 잠잠하라.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하늘에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아니 파도야 잠잠하라 말을 듣는다고? 파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잠잠해요? 물이 배에 들어온 것보다 더 두려운 거죠. 도대체 이가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동일한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만져보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도록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중보자라 그러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우네요.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시고 똑같은 걸 다 경험하셨어요. 근데 다른 건 이분은 죄가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예. 다른 것은 몸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교제를 하고 같이 예. 삶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죠. 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네, 같이 읽겠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늘 그것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늘 썩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사라질 것, 그런데 혈과 육에 있어서 그걸 붙잡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이걸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이죠. 죽으셨어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말이 됩니까? 그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런데 그건 뻥으로 끝나지 진짜 죽어요?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게 아니라 이게 참이고 진리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는 내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부를 모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자유라고 속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가려놓는 거죠. 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게 그런 거죠. 네.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줬어요. 그런데 왜 망합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로만 남은 거죠. 이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이상 뭘 해줘도 결국은 죽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구원이죠. 예.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로부터의 자유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하는 그 결국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가는데 영생이라고요. 그렇죠? 비로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고 이제는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그 가운데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바로 왕처럼 그렇게 임의로 주관하고 부리고 종노릇 시키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평강의 왕으로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섬기며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통해서죠. 누가 이 길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아니, 멍에를 메고요? 가뜩이나 자유를 주신다 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멍에를 메라고요? 네, 그러라고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것,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룩한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하는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사랑으로 주를 위하여 이게 심지어는 자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고 그렇게 수고를 한다 그럴지라도 사실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자유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인 거죠.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히 가려져 있는 사단도 온갖 것으로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미혹을 해서 껍데기는 붙잡은데 속은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부활 운전했을 때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것으로 그분 안에서 인도를 받고 있나? 아니면 지식으로 받고 나로 나 믿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고 끝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트레버 형제 캐톨릭 배경에서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때가 있어? 이러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뭐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들어오는데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분과 인카운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맞아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리고 끝난 거지. 근데 실제 살아계신 주님이 인카운트하니까 드디어 내 모습이 드러난 거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사단이 이걸 가렸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다 믿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 7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래서 어떨 수가 없어요? 그 결과 4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읽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 복받게 하셔야지 죽음에 넘겨진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정말로 내가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눌리지 않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상에 두는 것 예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나 신념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심지어는 한 지파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까지도 무너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신데요. 우리 학계에서 2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시간이 많은데 요거 학계에서 2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학계에서 2장 3절로부터 5절. 네. 이거는 유다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땅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집을 짓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죠. 3절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9절까지도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인지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성전. 다시는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이니라. 그 평강인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관계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는데 다시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평강인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평강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애굽에 있을 때,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근데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다 이방 나라로 흩어져 있을 때, 그때도 함께 다시 오게 하셔서 그 조그만 땅에서 다시 이걸 짓고, 이런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우리 트레버 같은 간증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어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해가 정시에 뜨고 지고 하는데 이거를 변경할 수 있다면 너에 대한 나의 영역도 변기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을진대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리라 하죠. 그렇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데 기도 큰 용사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을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줘서 쓰임받는 우리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